예, 사무엘기 이제 학원 들어갔습니다. 시작했고요. 2장 1절에서 7절, 다윗이 유다의 임금이 되다입니다. 제목을, 여기서는 제목이 좀 중요합니다. 작은 제목, 유다의 임금입니다. 이스라엘 임금이 아니라 유다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느님에게 유다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고, 필리스티아 진영 쪽에 살았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계속 쫓아다닐 때 아예 그냥 적진으로 들어가서 피해 있다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왕의 자리에 공식적으로 오르는데 어디서 오르냐면은 헤브론으로 입성합니다. 4절,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와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유다 집안의 임금으로 세웠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맥락을 좀 아신다면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헤브론인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알고 계신데 헤브론에서 지금 왕의 자리에 오르고 12지파 전체가 아니라 일단 유다 지파 사람들만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인 사람이고 아직 완전한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유다와 그 사울 지반, 벤야민 지반 정도, 두 지파 정도 안에서 임금이 된 거지 아직 나머지 열 지파를 아우르지는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울의 잔당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사울의 자식들도 있고 사울을 따라든 사람들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은 아직 다윗이 점령하지 못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이고 여부수족인가요? 그 부족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아주 강력한 도시 성읍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 지역의 헤브론에서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럼 헤브론은 어떤 곳인지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 창세기에서 아실 겁니다. 막펠라의 무덤, 그죠? 막펠라의 무덤 동굴이 있던 자리가 바로 이 헤브론이고, 헤브론은 창세기의 신앙의 선조들이 거진 다 묻혀 있는 곳입니다. 기억하게 아브라함도 묻혔고 사라도 묻혀 있고 이삭 부부도 묻혀 있죠. 야곱까지 아마 여기에 묻혔고 요셉은 아마 스캠에 묻힌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한번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번 찾아보시고, 어쨌든 헤브론의 창세기의 그 주인공들이 이 헤브론에 지금도 다 묻혀 있고 지금도 거기에 무덤이 있다 해서 그 무덤을 이렇게 순례를 하죠. 그래서 헤브론은 지금도 원래는 필리스티아 지역이었는데 이제 이 유태인들이 지금 유태인들이 거기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땅을 점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치 지역을 만들어서 헤브론에서 어떤 긴장감이 형성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쟁이 소리 나가지고 헤브론이 어떻게 됐는지 가자 지구는 아닌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뭐 중요한 지역이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의 자리, 아직은 유다 임금의 유다인들의 유다 지파 임금으로만 오르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장례를 치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감사를 표시를 합니다. 사울 왕,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5절, 심부름꾼들을 야베스 기라 사람들에게 보내어 이런 말을 전하게 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죽은 사울에게 그토록 충성을 다하여 그의 장례를 치렀으니 주님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장례를 치른 사람들이 다윗이 그 소식을 알고 자신들을 죽일까 염려를 하게 되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겁니다. 다윗이 가만두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다윗이 적극적으로 안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자신의 진영으로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도 자기 안으로 이제 편입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울 진영의 사람들도 자신의 진영으로 모으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아직 다윗은 그래서 유다 부족, 벤야민 지파까지 속해가지고 아직 작은 몇 개 되지 않는 지파의 왕이 되었고, 2장 8절에서 11절,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다. 이스보셋은 누구냐? 사울의 남은 아들이죠. 사울은 죽었지만 그 잔당이 사울의 자리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울 군대의 장수였던 아브네르가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웁니다. 뭐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역사책을 뒤집으면 이런 일들이 자주 있죠. 9절,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길랏과 아수르족과 이즈르엘, 에프라임과 벤야민과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벤야민이 또 이쪽에도 속했나 봅니다. 사울의 통치 영역 안에 속해 있던 북부의 일부 부족과 함께 이스보셋이 임금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임금이 된 거죠. 2장 12절에서 32절, 유다와 이스라엘이 기브온에서 싸우다. 이제는 지파끼리 또 싸우게 되는 거죠. 이스보셋의 장수 아브네르와 다윗왕의 장수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민족끼리 싸우고 있죠. 이 전투에서 요압 진영이 승리를 거두지만 그 전투 중에 중요한 게 장수 요압의 형제 아사엘이 이 이스보셋 진영 장수 아브네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22절에서 23절 아브네르가 다시 아사엘에게 내 뒤는 그만 쫓고 물러서라. 내가 너를 쳐 땅바닥에 쓰러지게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 형 요압 앞에서 내가 어떻게 머리를 들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아사엘이 쫓기는 아브네르를 이제 패배한 아브네르를 쫓아간 거죠. 그러니까 아브네르가 오지 말라고 너 계속 오면 내가 죽일 수 있다고 했는데 아사엘은 젊은 놈이었죠.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피가 막 혈기가 넘치는 애라서 앞뒤 안 보고 물러서기를 마다했죠. 그래서 아브네르가 창 끝으로 그를 찔러버립니다. 창이 등을 뚫고 나오자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아사엘이 쓰러져 죽은 자리에 다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곳에 멈추어 서게 되죠. 이 사건으로 요압은 장수 아브네르에 대한 복수를 마음에 품고 그 복수는 이스라엘 전국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요압이 제명대로 끝까지 못 삽니다. 요압도 나중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죠. 3장 2절에서 3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다. 맏아들은 이즈레엘 여자 아히노함에게서 난 암논이다. 둘째는 카르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에게서 난 킬랍이고 셋째는 그스루 임금 탈마이의 딸 마아카의 아들 압살롬이다. 여기서 이제 여인은 하나는 기억이 나시죠? 한 분은 아비가엘은 사무엘기 상권에서 다윗이 남편 나발이 그냥 죽어버리고 아비가엘과 아비가엘의 재산을 취했던 그 이야기 생각나실 테고 압살롬은 이렇게 되면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 상당히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아버지를 등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설치다가 죽임을 당해 요압인가요? 아마 죽임을 당 아마 요압이 죽였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아주 그냥 복잡하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안정을 가지게 되면서 아들들을 막 자식들을 다윗이 쫓겨다닐 때는 자식 놓을 여력이 없다가 안정을 가지게 되면서 이 자식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계보에서 난 아들들의 계보는 사무엘기 학원 이야기의 전개에서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암논과 압살롬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좋고 사무엘기는 가장 성경, 구약 성경에서 뭐 통틀어서 소설에 가장 가까운 전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인물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3장 6절에서 21절 아브네르가 이스보셋을 배반합니다. 자기가 이스보셋을 세워서 왕으로 세웠었는데 아브네르가 이제 그를 배신하게 되죠. 이제 지들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보셋 진영의 분열이 시작되고 이 분열은 자신들의 세력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죠. 다윗으로 힘의 균형이 넘어가자 위기를 느끼면서 그들 안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이제 분열되는 거죠. 3장 1절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 싸움은 오래 계속되었다. 다윗은 갈수록 강해졌고 사울 집안은 갈수록 약해졌다. 결국 많은 집단들이 계속적으로 사울에게로 서서히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울 집안이 약해지는 가운데 그 안에서 왕보다 강해지는 인물이 있었죠. 바로 아브네르 장수였습니다. 3장 6절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의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아브네르는 사울 집안에서 점점 강해졌다. 결국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네르는 왕위에서 아나무인의 인물이 될 수밖에 없죠. 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참으로 비슷하죠. 결정적인 분열의 발단은 한 명의 후궁 때문이었습니다. 네, 7절 사울에게는 아야의 딸 리츠파라는 후궁이 있었다. 어느 날 이스보셋이 아브네르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하고 말하였다. 아브네르는 대노하여 사울 진영을 다윗에게 넘기겠다고 겁박하고 이스보셋은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이 아브네르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랬을 거다라고 짐작을 할 뿐이죠. 이쯤 되면 이스보셋은 바지 왕에 불과하죠. 실질적인 왕은 아브네르인 겁니다. 이미 사울 왕국은 기울 대로 기울었죠. 그래서 아브네르는 다윗과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나도 그냥 다윗에게 붙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2절 아브네르는 다윗에게 자기 대신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저와 계약을 맺어주십시오. 제가 임금님이 편이 되어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께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던 열 거인 나머지 지파들을 당신에게 바치겠다라는 거죠. 다윗은 안 받아들일 리가 없죠.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대신 다윗이 조건을 겁니다. 자신의 아내였던, 기억하십니까? 사울의 딸 미카를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아브네리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15절, 16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미카를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팔티엘에게서 데려왔다. 남편도 그 여자와 함께 떠나 바울임까지 울면서 그 뒤를 따라왔다. 아브네리가 그에게 그만 돌아가시오 하니 그가 돌아섰다. 이 떠나가는 자기 아내를 끝까지 따라와서 우는 걸 보면 되게 둘이 잘 지냈던 모양이죠. 둘이 그냥 잘 지내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걸 또 가른 거예요. 갈라놓는 거죠. 미칼은 옛날에는 청년 다윗을 사랑했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다윗을 구해주기까지 하죠.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울은 그녀를, 다윗이 도망다니는 사이에 그의 딸을 다른 남자에게 다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그 정체성 자체를 없애버린 거죠. 부마가 아니다. 걔는 그냥 도망자야라고. 그래서 그런데 미칼이 그렇게 다른 남자에 갔다가 그 부부 사이가 아주 좋았던 모양이죠. 이제 그렇게 된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남편 팔티엘 울면서 그녀를 따라오고 있고, 아마도 미칼의 마음도 찢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미칼에게 다윗은 자기 사랑을 가차없이 깨어버린 원수가 되어버린 거죠. 다윗이 미칼을 다시 들인 이유는 사랑해서가 아니었죠. 뭐 앞에 지금 여자가 세 명이나 또 있지 않습니까?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죠. 사울의 딸이었던 미칼을 자신의 부인 목록으로 다시 들임으로써 사울 진영의 마음을 얻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미칼을 사용한 겁니다. 다윗은 속을 알기가 너무 힘든 인간이죠. 좋은 말로 하면 용이 주도합니다. 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다시 찾고 싶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또 그런 속셈들을 다 챙기는 거죠.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의 정치적인 선택 때문에 근데 한 여인의 사랑이 인생이 파괴가 되죠. 다윗을 사랑했던, 젊었을 땐 사랑했던 미칼이지만 이제 이 사건으로 해서 미칼에게 다윗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네르의 북부지파에 대한 영향력은 강했고, 그는 그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북부지파를 포섭해서 다윗을 왕으로 섬기게 하려고 하죠. 이런저런 작업들을 통해서 19절에서 20절, 아브네르는 또 벤야민 사람들과도 이야기한 다음 이스라엘과 온 벤야민 집안이 다 좋게 여긴 것을 다윗에게 알리러 헤브론으로 갔다. 아브네르가 부하 20명과 함께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자 다윗은 아브네르와 그 부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벤야민 지파를 따로 불러서 아브네르가 이야기한 이유는 사울 왕이 바로 벤야민 지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설득해야 될 지파가 바로 벤야민이었기 때문에 이 지파조차도 설득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에게로 넘어갈 마음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 또 다음 시간 이어서 가겠습니다.